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6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블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주중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제 마음속에서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이 가슴속에 계속 메아리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씀이 자꾸만 제 가슴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네가 이 말을 정말 잘했다는 것이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 말이 무엇일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이 어떤 말이기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감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은 이방 땅이었죠.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이방 땅으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찾아가셨죠. 그곳에 가서 스루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말씀이 나왔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일본 땅에 가서 당신들은 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 주변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 입에서 나왔던 이 말은 일본에 있는 그 사람들을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서 모멸감을 당할 만한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모멸감을 당하고 그리고 화가 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여인은 당연히 화를 내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참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참고 함부로 해야 될 말을 참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성숙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하나님께 받을 은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화를 내거나 주변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개 취급을 하였습니다. 선동을 해서 예수님께 위협을 한다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이 말을 절대로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말,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말이 바로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롱하는 말을 듣거나 분노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실 겁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에서 말을 하는 데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가? 그 말대로 들은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쏟아놓았던 악한 말들을 다 주워 담았습니다. 주워 담는다고 해서 다 담겨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께 이 말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취소합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말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 회개하고 주워 담을 것은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벌이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진수성찬을 펼쳐놓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그 속에 베풀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는 커녕 그 밥상을 둘러 없는 일들을 많이 했었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개취급을 했던 이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이 받았던 진수성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모멸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달라고 간청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엄청나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이 이방 여인을 대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권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서 기대하시는 바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 개인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구원을 시켜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입에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생활이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고 지난 한 주간 지나가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노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노래를 교회 나와서 함께 찬송하는 것 외에 여러분 홀로 지내시면서 지난 한 주간 노래를 찬송을 몇 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실 때에 어머니의 입에서 찬송을 하고 있으면은 아내가 찬송을 하고 있으면은 가슴이 밝아지는 것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한 주간 지나가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찬송을 몇 번을 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찬송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춤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해주는 거대한 다리가 있죠.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에는 그 다리가 넓어서 17군데 나란히 그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박스가 있다고 그립니다. 네, 이 책의 저자가 그 중에 한 징수대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박스 안에 티켓도 주고 통행료도 받는 그 사람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돈을 받고 티켓을 끊어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저자가 물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저를 초대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후에 그 저자가 다시 그 징수대로 차를 몰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춤을 추면서 아주 즐겁게 티켓을 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파티하고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파티를 하고 있지 않고 당신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저 사람들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곳을 무덤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4시 반에 퇴근하기까지 그들은 지겨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저들이 들어가 있는 곳은 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체라고 그러죠. 당신이 저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저는 미션이 있습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저는 앞으로 댄스 교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돈을 받으면서 이 연습장에서 댄스 교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의 방을 잘 보십시오. 저기는 닫혀져 있는 관이라면 여기는 바로 춤을 추는 댄스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 있다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이 된 채 나만의 그 폐쇄된 공간 속에서 닫혀진 공간 속에서 외로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문을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유형의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중증 지체 부자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들리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캄캄합니다.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은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적막함과 고요함과 아무것도 귀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것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완전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에바다, 즉 열려라 말씀을 하셨고 귀가 열리면서 처음으로 소리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열리면서 처음으로 말을 하게 되었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던 스루보닉의 여인, 그 여인도 만났고 오늘 귀 먹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도 만났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왜 이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책에 기록을 해놓으셨는가입니다. 이들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1절에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 데가블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라고 그러셨죠. 이 세 지역을 통과하면서 그냥 오신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외에도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세 도시 지역들을 지나오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특별히 이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으셨겠습니까? 이들은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래도 나는 이들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귀가 먹었고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그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잘 듣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잘 보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그들에게 너는 이미 죽은 자다라고는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알고 보면은 너희는 죽은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개념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할 만한 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개인 개인에게 세미하게 이미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잠깐 차를 타고 오다가 딸과 함께 하늘을 보았는데요. 그 하늘이 혹시 저녁 하늘을 보신 분 계십니까? 하늘이 아주 빨간 노을이 물들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산이 있는 부근에는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고 그리고 하늘로 서서히 퍼져가면서 그 빨간 색깔이 조금씩 옅어져 가면서 사람이 물감으로 그리려고 해도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색깔이 배열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물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솜씨를 지금 뽐내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죠. 근데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지금 소리소리 외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예술 솜씨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찬송하라 그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이 지구를 우주 공간에 매달았습니까? 매달기는 매달았지만은 멀리도 아니고 가까이도 아니고 아주 태양 가까이에 아주 적절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매달아 놓으셨죠. 멀리 가도 위험하고 가까이 가도 위험한데 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곳에 매달아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솜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정밀합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바로 인간의 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먼 자들이고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지 못하는 자들이고 걸어다니고 있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 알고 보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나도 귀 먹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생명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도 벙어리나 마찬가지죠.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영적인 장애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장애인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심각해져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간절함이 있는 곳에 에바다, 즉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바다, 즉 열려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혈관도 막혀버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열려 있어야만,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흘려 들어오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또한 올라갈 수가, 원활하게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바다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은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게 침을 뱉었다 이 말은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번역을 했다면은 손에 침을 묻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뱉었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 표현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따로, 즉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1대1로 마주하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너와 함께 1대1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개인을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언제 가장 진솔하고 내가 언제 가장 진실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진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꾸만 나를 변장을 하죠. 위장을 하고 감추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드러내려고 그러죠. 예전에 그러한 유머가 있었습니다. 10대가 화장을 하면은 꼬치장이라고 그러죠. 20대가 화장을 하면은 치장이라고 그러죠. 30대가 하면은 분장이라고 하고 이제 40대가 되어서 화장을 하면은 변장이라고 하고 50대는 가장이라고 하고 60대가 화장을 하면은 위장이라고 하고 70대가 화장을 하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는 거 아닙니다, 환장했다고 그러고 80대는 이제 끝장이 났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진솔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1대1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거기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1대1로 서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고할 때에 실제적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전능하신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거기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문의 이 사람은 예수님과 1대1로 섰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대시면서 예수님의 그 두 손을 양쪽 귀에 넣어주셨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렸지만은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분이 내 귀를 고쳐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란 행동을 하시죠. 손에 침을 묻히더니 혀를 끄집어내시고 그 혀에다가 이 손을 대어주셨습니다. 그때 이 남자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 귀 그리고 내 혀를 이분이 고쳐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손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보통 남자가 그렇게 하는 행위와는 조금 달랐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남자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 들어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 앞에서 압도당하는 느낌을 가졌을 것이고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터인데 그분이 내 듣지 못하는 귀에 손을 대어주셨고 말하지 못하는 혀에 손을 대어주실 때에 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실 때는 다들 똑같이 대우를 하시지 않습니다. 개인 개인에게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누가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다가와서 따뜻한 사랑에 손을 대어주었겠습니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내 처지와 내 절망과 내 눈물, 내 고독을 다 아시고 그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터치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앞에 이 사람 홀로 1대1로 서 있는 모습이죠. 그냥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힘들어서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도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그렇게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과 나의 아픈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그냥 그렇게 엎드려 있기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다른 것 앞에 자꾸 자신을 세우지 마십시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사람들 앞에 자꾸 자신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대가들은 무서운 겁니다. 나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주시면서 내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이 남자의 귀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은 사랑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혀를 만져주시는 창조주의 그 손길은 그동안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1대1로 서 있는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아픈 부위와 고독한 그 부위들을 만져주실 때는 눈물이 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와 같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음 행위를 보면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누가 탄식을 해야 되는가? 이 환자가 탄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탄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탄식을 해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아픔을 가지고 이 병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탄식해야 할 사람은 이 환자입니다. 근데 누가 더 탄식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내 아픔 때문에 내가 더 아파해야 하고 내가 더 탄식해야 하는데 나보다도 더 애절한 마음으로 탄식을 하는 분, 그냥 겉으로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파하면서 탄식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탄식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서 가슴 아파 이불을 덮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 대신 울어줄 수 있는 것이고 자녀보다도 가슴이 더 바늘을 찌르는 것처럼 더 아픈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탄식을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우리가 이 환자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식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탄식이 절대로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 가슴이 아프셔서 이 환자보다도 더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삐뚤어져 있고 상처투성이고 영적으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환자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영적인 장애인인데 마음이 아프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서 그렇게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설령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주 하늘을 보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감사 기도하실 때에도 탄식하실 때에도 즉 이 말씀은 기쁠 때에도 환경이 좋지 못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일부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짠하고 사라지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눈은 하늘에 가 있었습니다. 언제 오실까? 가시면은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오실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자주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감사의 기도도 드리셨고 탄식도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주 하늘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주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따금씩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하늘을 통해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도 보이고 하나님의 솜씨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늘을 향하여서 깊은 탄식을 하시면서 에바다 하셨습니다. 열려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그냥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열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터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구나. 상처받은 내 마음, 힘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가슴 아파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같이 통곡을 하면서 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에바다, 열려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